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1월 12일 니가타 시민예술문화회관 콘서트홀에서 니가타 일보사와 니가타 현 니가타시의 주최로 잊지 마라 납치 현민 집회가 개최되어 와다 내각부 부대신이 참석해 다음과 같이 인사했습니다. 납치 문제 담당 내각부 부대신을 맡고 있는 와다 요시아키입니다. 잊지 마라 납치 현민 집회 개최에 있어 한마디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현민 집회를 주최해 주신 니가타 일보사의 사토 사장님, 니가타 현의 하나즈미 지사님, 그리고 니가타 시의 나카하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니가타 현에서는 매년 행정과 민간이 하나가 되어 오늘의 현민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 외에도 강연회나 영화 등의 상영회, 사진 패널전의 개최 등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씀을 해주실 가족 여러분, 이즈미 특명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서도 평소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집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77년 11월 15일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요코타 메구미 씨가 납치되었습니다. 이번 주로 납치된 지 45년이 됩니다만 그동안 메구미 씨는 가족과 재회할 수도 일본 땅을 밟을 수도 없었습니다. 재작년 6월에는 메구미 씨를 비롯한 납치 피해자들을 되찾기 위해 전신전령을 바쳐오신 요코타 시기루 씨께서 따님 메구미 씨와의 재회 없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시게루 씨께서 생전에 메구미 씨와의 재회를 실현하지 못한 것은 그야말로 뼈아픈 일입니다. 조금 전 요리 중학교에서 해안까지 걸어서 메구미 씨의 납치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통학로에서 중학생이었던 메구미 씨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과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1978년 8월에 납치당했던 서가 히토미 씨는 2002년에 일본으로 귀국하셨지만 같이 납치되었던 어머니 미요시 씨의 귀국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44년째 헤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또 니가타 현에는 오사와 다카시 씨와 나카무라 미나코 씨를 비롯한 북조선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가족분들은 상봉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5명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 이후에 한 명의 납치 피해자의 귀국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천년과 같은 마음으로 귀국을 고대하고 계시는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저 스스로 너무나 송구스럽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는 기시다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5월에 일본을 방문했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이해와 협력을 재차 요청하여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한층 더 지지를 얻었습니다. 일미 정상 공동성명에서도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9월에 열린 유엔 총회의 일반 토론 연설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납치, 핵, 미사일과 같은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할 방침이라고 북조선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긴밀히 제휴하면서 전력을 다해 임해가겠습니다. 두말할 나이도 없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임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본과 북조선 간의 결실 있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일조 서로의 이익에 부합함과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정상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도적 문제라며 조건을 내걸지 않고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국민 여러분께서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 그러한 국민 전체의 강한 의지가 더욱 커지는 것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가족분들도 납치 피해자 자신도 고령이 되어가는 가운데 한치의 여유도 없습니다. 저도 기시다 총리와 마츠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을 보좌하면서 인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조선의 최북부 양강도 해산시에서 한국 영화와 불순 녹화물을 시청하고 그것을 친구에게 유포한 10대의 고등학생 등 3명의 미성년자를 해산 비행장 활주로에서 공개 총살하였다는 믿기 어려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계몽 주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계몽 주간입니다. 2006년 6월에 납치 문제, 그 외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매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를 북조선 인권침해 문제 계몽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제정은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인식을 깊게 하는 것과 함께 국제사회와 연계하면서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의 실태를 해명하고 그 억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북조선 인권침해 문제 계몽주간에는 일본 정부 주최의 행사가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12월 10일에 국제심포지엄 글로벌 과제로서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계가 개최됩니다. 또한 일본의 각 현들에서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모든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의 조기 귀국을 바라는 현민 집회가 개최되고 13살 때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씨에 대한 영화와 연극 등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에는 북조선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로서 주민들의 인권이 최상위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북조선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조선을 말살하려고 하는 적대국가의 책동이라고 하는 당국의 선전에 대해 의문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조선에서는 인권이란 말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주거, 거주, 이동의 자유, 생명권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억제당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에 속한다는 것, 특히 법에 근거하지 않는 구금이나 고문,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로의 수감, 납치 등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북조선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문제가 북조선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인권이 철저하게 보장받는 사회라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정책이 우선이 아니라 국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여러 대책들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2014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유엔의 공식 기구로서 처음으로 북조선 정권이 유례 없는 최악의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이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예가 없는 철저한 봉쇄와 주민통제로 하여 1990년대 이전까지는 북조선의 인권 문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극심한 식량난으로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하던 1990년대 중반부터 살기 위해 북조선을 탈출한 주민들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선진국은 북조선의 인권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유엔의 여러 회합에서 북조선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과 한국, 미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조선 인권단체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북조선에서의 인권에 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을 비롯한 유엔에서 북조선 당국에게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북조선 당국이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북조선 말살 책동이 아니라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조기 귀국과 여러분들의 생명권의 보장 등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북조선 당국이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어 북조선의 밝은 미래를 그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계몽 주간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속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북조선은 적어도 5번 이상이 대륙간 단도미사일 이른바 ICBM 발사를 좀 했었습니다. 실패됐던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좀 했던 것은 3월 24일 날, 11월 3일, 11월 18일 날에 이번 그 세 번 그 했던 그런 발사였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국조선이 3월 24일 거 그리고 11월 18일 거에 대해서는 신형 ICBM라고 말하고 파송포 17형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이런 3월 24일 날에 그리고 11월 18일 날에 발사했던 ICBM은 이른바 로프티드의 궤도, 수직한 좀 궤도로서 위에 발사를 좀 했었습니다만 11월 3일 날에 발사했던 것만 좀 다르게 하고 그때 ICBM은 좀 동상 궤도로서 발사를 좀 했었습니다. 올해 북조선이 약 5년 만에 ICBM 발사를 좀 복수 좀 했던 것은 주로 근내적 그 요인이라고 할까 좀 내전상의 이유로서 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2012년 4월 달에 김정은 씨는 당, 국가, 군 모두 다 좀 그 수위의 주대를 좀 받았고 이른바 북조선의 넘버원 좀 주위에 좀 주임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때부터 10년 됐기 때문에 김정은 씨 수위 주대 10주년, 10돌 이런 특별한 해가 올해 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10년 전에 4월 15일 날에 좀 처음으로 김정은 씨가 했던 그 연설을 좀 통해서 김정은 씨는 북조선도 핵폭탄을 좀 가지게 되었고 미국에 대한 억제력이라는 것은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 건설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인민 생활을 좀 향상시키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약속 그 커미트먼트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10년 시간이 지나가는데 경제 건설에는 막 이른바 실패됐다고 말을 할 수 있고 인민생활이 특히 향상되었다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그 핵무기 능력에 관해서는 그 2017년에 ICBM 좀 개발에 좀 성공한 것도 있고 그 지난 10년 동안에 엄청난 성과를 좀 얻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올해 김정은 씨 수위 주대 10주년을 하면은 김정은 씨의 좀 약속 인민생활 향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하여 ICBM 그것은 좀 크게 성공되었던 ICBM 개발에 관한 그 능력에 대해서 좀 관심이 집중하도록 이번에 북조선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원래 북조선에 그 미국을 좀 가도적으로 좀 자극을 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시키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12.1월 3일 날의 발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북조선이 그 통상 궤도로서 ICBM 발사를 좀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일본의 그 상공을 좀 통과시키는 그런 의도는 원래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미사일을 좀 그 일본해 동해에 작단을 좀 시키도록 좀 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3일 날에 거기 발사에서는 북조선이 ICBM의 좀 그 조준한 것은 좀 하와이를 향해서 설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12월 3일 날의 발사가 사실상 일본의 좀 그 상공을 좀 통과하고 태평양에 좀 착당을 좀 하도록 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미국이 그 강한 좀 반응을 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미사일 방위라는 것은 발동했었던 가능성까지 있었다고 군사적 반응을 좀 했었다. 그런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이 원래 그런 것을 너무 좀 피하도록 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좀 취하고 있었는데 11월 3일 날도 그런 것으로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본에 도달하기 전에 일본회 대변이 아니고 일본회에 좀 작당을 좀 시키려고 했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11월 3일 후에 보도를 좀 통해서 북조선이 이 12월 3일 날의 발사는 전자 발사에 좀 시험을 좀 했었다고 그런 식으로 좀 시사를 했는데 그것은 원래 일본 우위를 좀 통과시키고 발사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던 것은 명백하게 말을 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2월 3일 날의 발사에 관해서는 3월 23일이나 11월 18일 날의 발사와 좀 다르게 북조선이 ICBM 발사라는 말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사일 발사만 좀 했었던 건데 거기에도 역시 미국을 좀 가도적으로 자격을 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던 그 북조선의 의도가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11월 3일 날에 발사한 것은 하와이를 좀 조준한 이런 발사였기 때문에 북조선이 계속해서 ICBM 개발을 좀 할 의지가 있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고 미국 쪽에서도 그런 거 받아들였다고 관심을 좀 주었기 때문에 아마 북조선으로서는 그 정도로서 미국이 관심, 바이든 정권이 관심을 좀 취한 것은 친분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9년의 히트곡 고야나기 육기의 당신과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유오마인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야나기 육기의 당신과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유월 마인을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